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거스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것도 이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 함께 있습니다. 모른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설교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든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설교를 듣고서 강 목사님은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그런데 중립도 좀 위험한 게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처럼 보이고 저쪽 사람이 보면 이쪽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립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중립 정당까지 나와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강 목사님은 중립 정당을 지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저는 초월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당은 어디냐?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애국심 때문에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이 속한 당은 어떤 당입니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다른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강 목사님이 가장 중립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강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아마 받아들일 수 있겠다,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할 때도 엑수시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도 똑같은 엑수시아를 쓰고 있고 사탄의 악한 세력을 가리킬 때도 똑같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이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게 되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라고 말하잖아요. 문맥 자체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권세를 누가 세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국가 간의 가장 기초적인 거, 핵심적인 거, 기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기서 개념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렇죠? 뭐가 다른? 좀 달라요. 주어가 다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 이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국가관은 이 기본 원리로부터 다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중심으로 성경적인 국가관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악한 권세에게도 복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적용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국가에게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복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기본 원리라고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세운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만드신 목적은 세우신 목적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정된 질서를 위해서 정부를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난 거예요. 아무리 악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무법보다는 난 겁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권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당하고 악한 권세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는가? 부당하고 악한 권세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는가? 제가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무리 악한 권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악한 권세라고 하더라도 그 권세에는 복종하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렇죠?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지금 나를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권한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누가 왕들을 폐하시고 누가 왕들을 세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는 어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권세는 하나님이 안 세우시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트럼프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박근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인정하시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권세든지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악한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닙니다. 악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악한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정부를 사용하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 사람들을 죽일 때 산채로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들을 능지처참시킬 때 한 팔은 안 잘랐대요.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워서 막 발버둥 치는 걸 보기 위해서 놔뒀다고 합니다. 잔인한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악한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갔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 심판을 해요. 악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심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성경에 보면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사왕 고레스도 내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악한 정부를 사용하시는가? 왜 악한 정부를 허용하시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주제랑 좀 다릅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73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적법한 절차로 오른 것이냐, 순종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하던 시절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던 시절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상 네로 황제는 몇 손가락 안에 뽑히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로마 교회에다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 자세가 그거라는 거예요. 악한 정부라도 복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죠. 만약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그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어요.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 권세들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에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공의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권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고 한다면 그 법에는 순종할 수 없어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에 나는 세금도 안 내겠다.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네로 황제 그 로마 정권에다가 바칠 자에게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지만 그 불복종에도 바른 방법과 태도가 있습니다. 바른 방법과 태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앞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과 연관되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12장의 후반 부분들을 봐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입니다. 네로 황제. 그렇죠?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좀 내려와서 읽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보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악한 권세에게 저항하는 방법은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명령 불복종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정의감을 갖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감에 불타올라. 그렇죠? 그런데 정의감이 막 불타오를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의감이 불타오를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심판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의감을 갖는 건 좋지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75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5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악한 권세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서 악한 권세에 저항하는 방식은 심판의 방식이 아니시.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 불복종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국가의 통치 3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지극히 무가치한 자들로서 자기들의 악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위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자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엄숙한 뜻으로 그들을 그 직위에 세우셨으므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귀한 위엄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혹 그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폭정에 대해 보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식으로 금방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라는 것 이외의 다른 명령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인 투표라고 하는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 또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을 정치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겠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나서 1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20절에 있었던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얼굴이 뻘개지고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그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을 보게 되면 24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부당한 권력입니다. 악한 권력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옷깃만 살짝 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살짝 뱉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한 권세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대할 때에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태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읽게 되면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그렇죠?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축복합니다. 눈물까지 흘렸대요.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권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에도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하는 방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은 원리가 작용돼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위에 있는 권세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정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로 되는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이 이제는 대위임령으로 바뀌었다.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화된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회를 기독교화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화된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통치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대안적인 사회적 현실을 세상에 제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